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능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대적한지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뛰어난 능력, 그리고 탁월한 능력, 엄청난 숙련도를 가진 사람들을 일컬어 장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인들 중에도 더 인정을 받아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들을 명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 분야의 어떤 명장, 장인에 되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이제 필요하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그런 대가들이 필요로 대가가 들여졌을 때 그런 거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대충대충에서는 장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없겠죠. 가끔 이제 그런 TV 프로그램에 그런 명장들이 나오는 것들 보면 그 명장, 그 장인인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좀 공통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내 뒤를 이어서 이 기술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장들 위기에 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마도 그게 되게 쉽고 편하고 그래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에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그 기술을 전수받고 또 다른 장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정도 해야 이런 장인이라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한 50년? 한 50년. 그래요. 가끔 그런 거, 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거 뭐죠? 유리 막 돌려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취재해보면 뭐 기본 20년, 30년은 이제 그냥 옆에서 조금 이제 돕는 정도. 그리고 진짜 그걸 한 사람은 막 40년, 50년. 한 10년 한 사람들은 저기서 이제 뭐죠? 심부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보죠.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40년, 한 50년 돼야 그런 장인의 위치에 오를 수 있다면 그걸 만약에 한 20년 정도에 장인의 위치에 올랐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를 흘렸는지를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10년, 20년이 빨리 됐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만큼 더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장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 장인인 그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버려두고 전혀 다른 일, 전혀 내가 20년, 30년 동안 갈고 닦은 기술과는 상관없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내려놓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아니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특별히 몸을 다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포기하고 버려두고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사 몸이 다쳐서 그 일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 말 중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와 관련된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무관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30세 정도 되셨을 때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의 기간에 그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33세에 보통 이제 사역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3년의 사역이 있고 그 전에는 3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한 시간의 10배에 해당되는 시간을 예수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주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사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십니다. 보통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지만 그 전에 30년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몇 군데의 어릴 적 배경, 중간에 한두 번 정도 이야기 빼고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짧은 성경에 그 이야기를 다 담기에는 부족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이나 행하는 능력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그 동네 예수님의 고향으로 와서는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 마리아 아들 아니냐. 그의 직업이 목수 아니냐. 그런데 얘가 왜 이런 걸 하고 있냐 하면서 배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 목수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헬라어 텍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목공의 장인을 텍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뚝딱뚝딱 그냥 목공 일을 조금 할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목공의 장인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공의 장인이에요. 단순한 목수가 아니셨습니다. 아까 잠깐 처음에 나눴지만 장인이 된다는 건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충대충에서는 장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목공, 그러니까 이 나무를 다루는 특성상 그 다루는 도구들이 그냥 신유 한 4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망치질과 막 못과 그런 대패질 같은 것을 신유의 나이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유 정도 되면 할 수 있을까요? 한 8살 되면은 대패질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못질을 할 수 있을까요? 톱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최소한 10살 정도는 돼야 좀 그것들을 다룰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20년 만에 예수님은 장인이 되신 거예요. 최소.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보니까 어느 중경이라는 곳 도시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역을 한 1000년 전 양식 그대로 이제 복원해 놓고 거기서 사람들 이제 관광할 수 있도록 한 곳이 있어서 잠깐 갔었는데 거기 입구에 이제 사람 이제 손님들의 어떤 원하는 글귀나 이런 명언 같은 거를 이제 붓글씨로 카드 같은 데 써서 이제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몇 명 몰려 있어요. 가서 보니까 참 재밌는 거는 한 10살 남짓한 애가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주인집 아들이 아닐까. 어려서부터 아빠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워서 기가 막히게 쓰더라고요. 정말. 그 붓이 되게 얇은데 그건 한번 삑살이 나면 한번 잘못 쓰면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기가 막히게 쓰고 있더라고요. 붓글씨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한 게 아니니까. 얼마든지 붓을 잡을 수 있는 나이서부터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여겨져요. 근데 목공 일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나무를 다루는 일이. 하지만 예수님이 어쨌거나 짧은 시간 안에 장인이 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으니까 목공 일을 배우고 하는 데 있어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셨을까요? 전지전능한 능력을 사용하셔서 짧은 시간 안에 예수님이 장인이 되셨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야 될 때 아니면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20년 동안 예수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셨으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목공의 장인이 되셨을까?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셨다는 의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할 때는 장인이신 예수님의 목공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리고 아무 목공의 능력이 필요도 없는, 목공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아깝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이렇게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장인이 됐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까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냥 예수님이 장인이셨구나, 그럴 수 있구나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 좋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본인이 어떤 삶을 사셔야 하는지 알고 계셨어요. 어쩌면 지금 목공 일을 하는 이 일이 그때 그때가 되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그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이것을 뭐 자기 집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위치도 아니셨어요. 예수님 아니어도 얼마든지 이 가업이라면 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나중에 쓸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가업을 이어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안에 장인이 되실 만큼 예수님이 인간적인 삶 안에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웬만한 좋은 태도가 아니면 그렇게 장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오늘은 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꿀꿀하니까 안 하고, 오늘은 놀 게 많으니까 안 하고, 오늘은 즐거운 일이니까 안 하고, 오늘은 슬프니까 안 하고, 오늘은 다른 일들을 해야 되니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짧은 시간 안에 장인이 되실 수 없었겠죠. 굳은 날이나 맑은 날이나, 힘이 들 때나 힘이 들지 않을 때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컨디션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늘 좋은 태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예수님이 아, 이렇게 좋은 태도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12살 되셨을 때 유월절을 지내려고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막 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여있고 하니까 그냥 내려왔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놓고 온 걸 까먹었잖아요. 그 다시 돌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성전에서 거기에 있는 선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면을 누가복음이 기록하기를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그걸 듣는 자가 그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다 알고 계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예수님 보통 12살이 되면 이 유대인들 12살 유대인이 되면 우리로 따지면 성인식을 치러요. 성전에 정식으로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인 남자로, 유대인 남자로. 그거를 지금 말로는 마루 미츠바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게 뜻은 율법의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성인이 돼서 율법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의미. 근데 이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뭘 하는가? 아주 어려서부터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의 성경인 토라를 읽히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암기하게 하고 그것을 아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 신명기 6장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명령한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려서부터 어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모세오경 이거를 계속 읽게 하고 암기하게 하고 가르쳐서 12살 되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었습니다. 난 이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더라고. 지금 나이로는 13살에 이걸 한대요. 특별히 그 전년도 1년 동안은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고 자녀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그 선생님들과 랍비들과 함께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듣고 읽고 공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좋은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이셔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자기의 삶에 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어려서부터 봐야 돼요. 그리고 목공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쉽지 않은 거예요. 공부만 하기에도 상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공부만 열심히 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보세요. 야, 너 딴 거 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공부도 그렇게 하면서 집안이 해야 될 일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이, 욱하는 마음 아니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했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런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키가 자랄수록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서 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봐도 하나님이 봐도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해보세요. 그냥 비단 목공일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에만 이 좋은 태도를 취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마 엄마 아빠를 대하는 태도도,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늘 좋은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봐도 사랑스러워 할 만큼, 이 사랑스럽다는 표현이 기뻐하다, 행복해하다, 만족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딱 보면 대견한 거죠. 너무 이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안에 이런 좋은 태도가 있어야 하는 내가 주어진 나의 삶의 현장 안에 내가 이런 좋은 태도로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좋은 태도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걸 수 있겠어요? 내 삶에 주어진 것 안에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잘하고, 나중에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 그것이 무엇이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준비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근데 그 준비는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좋은 태도라고 여겨집니다. 아, 얘가 좋은 태도가 준비되어져 있구나. 얘가 태도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있구나 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준비하면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여겨집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무엇인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어떤 기술 이런 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쓰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는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높고 낮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쓰시는 거예요. 좋은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지고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목공일을 하시고 율법을 그렇게 공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 평범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일인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아주 평범하게. 예수님이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에게나 주어진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사셨어요. 이런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죠. 다윗.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될 만한 어떤 능력, 왕이 될 만한 어떤 기술,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1절에 보면 전량을 지키는 중에 그 사람, 그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을 때 사울에게 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 쟤는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근데 넌 어린 소년 아니냐. 어떻게 네가 싸우겠냐. 물을 때 다윗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가면 제가 쫓아가서 그의 입을 찢고 거기서 양을 건져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쟤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면서 나가 싸우는 거죠. 그것이 다윗의 태도였어요. 하나님의 다윗의 무엇을 보셨냐면 그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아무도 없잖아요. 목동일을 하는데 그 옆에 뭐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 안에서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자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그 양 한 마리 잡혀가면 그냥 잡혀가게 두면 되지 뭐 위험하게 이 당시 다윗의 나이가 끽해야 15살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곰이나 사자와 왜 싸우겠습니까? 그냥 한 마리 잡혀가게 두면 되는데 하지만 그만큼 좋은 태도를 가지고 성실하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8편 72절에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표현하죠. 이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게 마음의 성실함이라고 표현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어느 누가 있든 있고 없든 어느 곳이 상관없이 늘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좋은 태도를 인정하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다윗은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고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양을 치는 기술, 능력이 있었지만 그걸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았어.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양을 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 다윗은 좋은 태도로요. 왕이 되는 과정 안에 있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한 번도 다윗은 좋지 않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죠. 취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그렇지만 다윗도 연약해서 죄를 졌잖아요. 죄를 졌을 때도 어떡합니까? 여전히 좋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시고 다윗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때 늘 다윗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무엇인가 좋은 능력, 좋은 기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니요 하나님 편에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를 얘가 갖고 있는가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기술과 능력이 준비되어 있어도 좋은 태도가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었죠. 사울이 좋은 태도를 잃어버리자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좋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태도 사람들도 알아요. 나에게 좋지 않은 태도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난 그것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려고 하는가? 이 나쁜 태도, 좋지 않은 태도를 좋은 태도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좋지 않은 태도를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인정받지만 그런 좋은 태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아까 예수님이 키가 자란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는 걸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함께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도 좋은 태도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좋은 태도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능력이나 기술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요, 좋은 태도가 없잖아요. 그 인정도 앞에서만 인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능력과 기술을 놓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괜히 그렇게 빠른 시간에 왜 장인이 되셨겠어요? 좋은 태도를 갖고 하셨기 때문에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가 없어요. 진짜 선천적인 돌머리가 아닌 다음에는. 좋은 태도를 가졌는데 내가 하는 그 일에 전문성을 띄지 않을 수가 없죠. 이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지면 필요한 능력과 기술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좋은 태도로 그것을 대하기 때문. 하지만 좋은 태도가 없으면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좋은 태도가 있는가?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아니면 내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통해 내가 뭐 인정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갖고 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 안에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이것을 대하고 있는가? 좋은 태도인가? 좋지 않은 태도인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점검해보고 살펴보게 되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목공일이 공생의 사역에 아무런 연관이 없죠. 그리고 필요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태도는 공생의 전에도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거였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좋은 태도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뭐 하셨냐면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좋은 태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신 하나님이 나는 말씀하신 것만 말할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일만 할 거다. 나는 내가 높아지는 것도 내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것만 할 거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좋은 태도신. 여러분, 이게 내가 하는 육체적인 육신의 일과 영적인 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좋은 태도는 육적인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동일하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가 취하고 그 태도로 살아가면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다 잘 되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태도를 갖지 않고 좋지 않은 태도로 살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다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드리고 여러분들에게 격려하고 싶은 것은, 그리고 저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태도를 갖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좋은 태도로 대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좋은 태도로 대하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역시 좋은 태도로 대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컨디션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기분 좋을 땐 잘했다가 기분 안 좋으면 막대했다. 이런 태도 말고 늘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 그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것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잘 다루고 성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